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해군의 최신의 대형 구축함 라사가 동해 일본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중국관영 환구시보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메세는 이날 중국의 055형 미사일 구축함 라사가 지난해 취역 이래 처음으로 이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라사함 뿐 아니라 52 D형 미사일 구축함 청두, 종합보급성 둥칭후 등도 훈련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 12일 나가사키 현의 후쿠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동해를 항해 중인 세 척의 선박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쓰시마 해협 근처에서 이동하는 중국의 정보수집함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수량이 12,000톤인 라사함은 중국 해군의 두 번째 055형 구축함으로 미국의 USS 중월2 구축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구축함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라사함은 지난 5월 소형 호위함 세척과 함께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15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에 관련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인 향후 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관찰됐지만 4번 갱도 주변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각국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의 실무협력이 인정되고 안정되고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과 안보와 같은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해 서로를 계속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거나 침략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항조약기구 나토와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시 주석은 외부 세력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가 취한 조처의 정당성을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이스라엘, 이집트는 15일 카이로에서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해상가스관에서 추출한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이집트로 보내주고 이 중 일부는 액화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유럽으로 재수출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끝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EU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지중해 가스전에는 약 1조 평방미터의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지역 국가들은 유럽으로 향하는 해저 가스관 건설 계획을 포함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미군은 남태평양 팔라우에서 미사일 유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괌과 팔라우 인근 해역에서 경련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인 발리언트 실드의 일환으로 15일 실시됐습니다. 적의 미사일 역할을 하는 무인기가 팔라우 최대 도시 코루루 인근 공항에서 날아갔고 약 10분 후 페이트리엇 미사일 두 발이 3초 간격으로 발사돼 무인기를 유격했습니다. 미군은 목표물이 해안에서 약 30km 떨어진 해상에서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미사일 발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곳에서 훈련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기호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남자와 여자, 소수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민권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방기금을 받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한 타이틀 9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제정 50년을 맞아서 이에 대한 영향과 평가, 인식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NORC와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의 골자는 남자와 여자 또 인종과 소득에 따라서 미국 사회 교육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남녀 평등 수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9% 정도가 지난 50년 사이에 미국 여성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진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응답자는 61%, 여성은 37%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인과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도 나눠서 물었습니다. 백인 여성은 49%가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고요. 흑인이나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은 36%, 성소수 여성은 33%, 저소득층 여성은 26%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스포츠 활동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기회를 얻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스포츠 분야는 거의 같거나 약간 또는 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61에서 69% 응답자가 거의 동등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9. 이 법률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 63%,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 수준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함흥이 고향인 탈북민 이한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북도 선봉지역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평양과 남포, 황해도 그리고 자강도 강계와 청진, 해산 3지원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금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풍산입니다. 7도, 해산이 11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중강 14도, 청진 함흥은 15도, 개성과 평양은 16도, 원산, 장전 17도, 신의주의 아침 최저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31도입니다. 원산 30도, 장전 29도, 중강 개성 27도, 신의주 26도, 청진 22도, 해산 24도, 3전의 낮 최고 19도입니다.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2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의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후에 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위해서 무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집니까?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장거리 곡사포 18문, 포탄 3만 6천 발, 곡사포 견인용 전술 차량이 18대,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2기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 가운데 곡사포 그리고 포탄 등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는 미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수물자에서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안보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이 12번째 지원인데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번을 포함해서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이날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금은 식량, 식수, 의약품 공급과 대피소와 보건활동,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현금 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추가 지원 발표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지지와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회의가 15일과 16일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나토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표준 장비를 제공하는 방안, 또 동유럽의 방어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말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도 15일 진행됐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는 나토 회원국 말고도 다른 나라의 국방장관들도 참석한 회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20여 개국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고요.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현재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이 우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찾은 밀리 의장은 15일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밀리 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이 필요한 무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연이라는 건 없고 전세는 자주 바뀌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군이 돈바스의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이 세베로도네츠크의 약 4분의 3을 장악한 상황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인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되면 루안시크주 전체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 의장은 아직 우크라이나인들이 거리와 집 등 곳곳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밀리 의장이 러시아의 전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밀리 의장은 러시아군의 진격이 매우 더디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군은 엄청난 사상자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휘 통제 체계, 보급, 사기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현재의 전황이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국의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또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방문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정상의 동반 방문 계획은 지난주 유럽 언론들의 발표로 먼저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세 정상은 이날 폴란드에서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발발 후에 처음 방문하는 건데요. 이들의 방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전 협상을 설득하기 위한 거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도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 정상이 이번 방문에서 식량 안보와 경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전 협상을 압박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때인데요. 두 사람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네요.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통화였습니다. 시 주석은 15일 69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개전 후 두 사람의 통화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다음 날인 2월 25일에 한 차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문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무역, 에너지, 금융, 제조,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두 나라 간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은 항상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더불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결을 달리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만일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네, 크렘린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했는데요. 크렘린궁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시 주석이 외부 세력으로 인해 조성된 안보 위기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가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됩니다.
예, 이야기를 잠시 돌려볼까요? 두 정상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친밀한 편입니까?
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에도 서로 생일을 축하하면서 친근함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두 사람이 이 푸틴 대통령의 61세 생일을 기념하면서 보드카를 나눠 마시기도 했고요. 또 2019년 시 주석의 66세 생일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별도의 생일 축하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에 긴급회의를 갖고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 선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원숭이 두창 확산이 이례적이라면서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지금까지는 주로 아프리카 일대에서 나타난 풍토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 발견되던 감염병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영국을 시작으로 올해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각국 보건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은 발진 그리고 피부 손상인데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원숭이 두창이 더 많이 보고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네, 올해 보고된 전 세계 사례의 85% 이상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WHO에 따르면 유럽 20여 개국에서 1,500건 이상이 보고됐고요. 미국의 경우는 6월 15일 기준으로 84건이 보고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워낙 큰 숫자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얼핏 뭐 감염 건수로만 보면은 아주 많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당시에 늦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WHO가 이번에는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게브레이스 사무총장은 풍토병으로 여겨졌던 원숭이 두창이 비정상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응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우선 국제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처가 강화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의료 지원과 장비를 제공하고요. 연구와 조사 등 국제 공조 노력이 전개됩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바뀔 거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네. 게브레이세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전문가들과 이 원숭이 두창의 이름 변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저명한 생물학자 등 일단의 전문가들은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특정 지역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한 WHO 지침에 맞지 않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서 병명을 바꿀 걸 권고한 바 있습니다. WHO는 또 현재 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공유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네. 자, 원숭이 두창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전문가들은 천연두 예방 백신이 이 원숭이 두창 예방에 약 85%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는 가난한 나라들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천연두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위해서 만들었던 뭐 코백스 같은 그런 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원숭이 두창의 확산이 더 심해지고 이에 일부 부유국들이 천연두 백신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가난한 나라는 제대로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차원인데요. 하지만 일부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의 풍토병일 때 WHO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5세 이하 아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낙태 건수가 3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방준비제도가 15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군요.
네, 미국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번에 0.7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사이가 됐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거 상당히 오래간만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4년 이래 처음입니다. 한편 연준은 이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올해 더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 미국 언론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아주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치솟는 물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시장과 대중이 연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에 따라 연준이 좀더 과감한 정책을 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은 FOM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행동이 정당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강력한 고용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요. 지난주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거는 지난 40년 이래 가장 높은
네.
수치였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이자, 그리고 사업체의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금리 인상은 또 소비를 억누르면서 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물건값이 떨어지는 효과도 나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이렇게 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너무 냉각시키면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준도 이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내몰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물가 안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고용시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과 소비자 수요를 둔화시킴으로써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3.7%로, 그리고 내년 말에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관련해 이 안정적인 물가가 동반된다면 실업률이 4%를 넘어도 미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이 실업률 말고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앞서 전망했던 2.8%에서 1.7%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역시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연준이 현재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를 피하는 길이 점점 쉽지 않아진다라면서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외부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연준이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요소들이 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파월 의장은 분명하게 지난 4, 5개월 동안 주변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파월 의장은 앞으로도 또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죠?
네, 오는 7월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0.75%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0.75%포인트 인상이 분명히 이례적인 큰 폭의 인상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전체 금리 수준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겠네요.
네, 관리들은 금리가 올해 말에 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요건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내년 말에는 금리가 3.8%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물가 상승 대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자, 이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아주 시급한 현안 아닙니까?
네, 물가 상승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하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물가 문제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조지 메이슨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대부분은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제 미국 안에서도 5살 아래의 유아와 영아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네요.
네, 15일 날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문기구는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 모더나와 화이자사가 개발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자문기구는 백신 접종 혜택이 접종이 가져오는 위험을 능가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FDA가 사용 승인을 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사용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FDA는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리고요. 또 CDC는 이번 주말에 회의를 하고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승인이 다 나오면은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 안에서는 이 5살 아래의 아이들만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 아이들이 약 2천만 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참고로 모더나 백신은 6개월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요. 화이자 백신은 6개월에서 4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 5살 아래 아이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모두 44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이 돼지독감으로 사망한 5세 이하 아이들의 수가 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영유아 대상 백신 몇 번이나 맞아야 합니까?
네, 모더나 백신은 2회,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3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네, 이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코로나 백신은 접종량이 성인보다 상당히 적죠?
네, 모더나 백신은 25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성인 접종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요. 화이자는 3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가량입니다.
네,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백신을 맞을까 부모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백신별로 감염 예방 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화이자 백신은 임상시험 결과 약 8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모더나 백신은 6개월에서 2세 사이에서는 51%, 그리고 2세에서 5세 사이에는 37%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5살 이하의 그 아동용 백신 접종 준비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카이저 가족재단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18%만이 당장 아이한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 38%는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27%는 백신을 아예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 내 낙태 건수가 그 3년 전과 비교해서 증가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비영리 조직인 구트마우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내 낙태 건수가 3년 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이 구트마우 연구소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조직입니다.
네, 자, 이 기간에 낙태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된 겁니까?
네, 약 93만 건의 낙태가 시술됐습니다. 반면에 3년 전에는 약 8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5건의 임신 가운데 1건 비율로 낙태 시설이 이뤄졌는데요. 임신 100건당 낙태 비율이 2020년에 20.6%, 그리고 2017년에는 18.4%로 3년 사이에 12%가 증가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미국 안에서는 낙태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레이첼 존스 연구원은 이 낙태의 장기적인 감소세가 끝나고 미국 내 낙태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해당 기간에 이렇게 낙태율이 높아진 원인으로 뭘 꼽고 있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 보고서는 대략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몇몇 주정부가 낙태 비용을 보전해주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메디케이드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죠?
맞습니다. 이 낙태를 하는 여성 다수가 가난하거나 저소득층인데 과거에 돈 때문에 낙태를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로 낙태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도 거론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 때의 조처는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죠. 타이틀 10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당시 이조처로 몇몇 지역에서 피임 시술 등 몇몇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그러자 원치 않은 임신이 늘어나고 그 결과 낙태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지역별로 보면 낙태율이 좀 다르군요.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미국 서부에서는 12%, 중서부는 10%, 남부는 8%, 그리고 북동부에서는 2%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 3년 동안 낙태 건수가 103%나 증가했고요. 미시시피는 40% 늘었습니다.
네. 반대로 낙태 건수가 줄어든 곳도 있습니까?
네, 미주리주 같은 경우 낙태 건수가 96% 감소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한 곳을 빼고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인접한 일리노이주의 낙태 시술 건수가 25% 증가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낙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접해 있는 일리노이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방낙태법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는 이 낙태 건수가 5%가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예, 지난달 언론을 통해 유출된 대법원 다수 의견 초안에 따르면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트마하 연구소는 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으려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내 낙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정신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13년에 한국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 북한인권증진센터인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운영하는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탈북민 이한별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1997년도 12월부터 1998년 3월 이 기간에 탈북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이 자신의 탈북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탈북여성TV 이한별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했던 1997년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여서 기아로 굶어 죽어서
이한별 소장은 함경남도 함흥시가 고향이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장 활동을 경험한 장마당 세대이기도 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1997년도에 탈북을 시도했는데요. 그 당시 탈북에 실패해 최종 탈북은 1999년에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이한별 씨는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2013년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설립했는데요. 먼저 어떤 단체인지 이한별 소장의 설명 들어봅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강제북송 두 차례 어머니도 됐었고 오빠도 2009년에 강제북송되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생사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 인권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한지를 알게 되면서 저희 가족처럼 그 강제북송의 아픔을 겪은 탈북민들을 만나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유엔 인권사무소에 우리 탈북민들의 북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32건 정도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부터는 중국에서 임산부 탈북 여성이 구출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28명 정도 구출했고 3명의 영유아를 구출했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2002년도 한국에 입국한 뒤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또 3년 동안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는 2013년도라고 하는데요.
2013년도 이제 12월에 시작하기 전에는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일로만 이렇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니까 더 전문성 있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탈북 여성으로서 지역사회나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시고 북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약정해 주셔서 발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운영한 지 9년째가 다 되어갑니다. 현재는 북한 관련한 일을 20년 이상 해온 이사진이 7명 정도 있고요. 또 100여 명의 회원이 단체 활동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탈북 여성으로서 너무도 대표로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9년 차가 되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보람있고 가치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도 어려웠던 탈북 여성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잘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한별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신경 쓰는 부분은 탈북 여성을 구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또 공안의 단속도 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명의 안전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탈북 여성을 무사히 구출하는 일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자신이 처음 구출한 탈북 여성이 또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한 70일 됐을 때 그 여성이 이제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해야 되니까 정착 훈련도 하고 뭐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20대 꽃다운 여성인데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갔던 거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입양시설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당장은 힘들어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이 여성이 아이를 찾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한별 소장. 선뜻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혹시 키워줄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착하고 너무도 예쁜 여성인데 지금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주변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못 그러지만 내가 좀만 도와주면 앞으로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한 9개월 동안 케어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었지만 그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었지 않나.
다행히 아기는 그 이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이한별 소장은 아기를 키워본 경험도 없었지만 그저 이 탈북 여성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돌봤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한별 소장은 최근에 또 뿌듯한 순간을 경험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제 우리 대만에 있는 국제 고등학교 우리 한국 청소년들인데 또 그 지역에 있는 뭐 대만 학생들하고 함께 조인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자기네가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2대1로 이제 3회차가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어제도 수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아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이 일을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북한인권증진센터 한소망학교는 작년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탈북 청년을 위한 온라인 무료 영어 수업인데요. 타이완계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하랑이라는 동아리 이름으로 탈북 청년을 돕고 있습니다. 하랑은 순한국어로 함께 높이 날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야 남북 통합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인턴 김하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북한인권증진센터의 한소망학교라고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랑 원어민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돼서 국내에 있는 탈북 청소년이랑 청년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곳에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봉사자랑 학생 간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자랑 학생으로부터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다 보니 탈북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봉사자들이 이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다고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더 본받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장 신경 쓰는 점은 무엇일까요?
언뜻 듣기로는 봉사자들이 지원을 할 때 탈북 학생 하면은 뭔가 북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탈북 학생으로 생각을 안 하게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영어를 가르치게끔 소통을 좀 자유롭고 즐겁게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가지고 기회만 된다면 계속 하고 싶어요. 그냥 친구처럼. 그래서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봉사자들이 어린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뿌듯하고 좋아요.
이렇게 이한별 소장은 센터를 통해 북한 인권 증진 사업과 탈북민 구출 사업, 또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까지 그 활동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더 많은 분께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북한 실상에 대해 알리고 자신의 탈북 과정, 또 정착 과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탈북민 손님을 초대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남인희 씨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네.
우리 남인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몰타라는 그 나라에서 네.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남인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까지 평양에 살았어요.
끝으로 이한별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면서 이 점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자신의 활동으로 그러한 편견을 깨고 싶다고 했고요. 또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탈북 여성들을 꾸준히 무사히 구출하는 일, 이것을 하고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여성들의 민주주의 의식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아직도 북한 내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북한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북한 여성들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런 표현 쓰죠. 이런 표현을 쓰는 날이 없길 바라지만 누군가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겠죠.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of course.
I heard the whole story. Are you okay?
Hey, I'm being falsely accused.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대화에서 제가 존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누명을 썼다면서 I'm being falsely accused.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간단히
I won't sit back and take it.
또는
I won't sit back.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는 경우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벌을 받는 경우 억울한 감정이 드는데요. 이런 감정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o, when you are falsely accused, how do you feel?
Well, we get angry at first, but generally upset.
In Korean, we say 억울하다. Is there an expression that can describe my feelings?
Not a quick word. We go through several feelings because we know we are innocent. We say it's unfair. It wasn't me.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What action can I take?
억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억울함. 이 한국어를 영어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적인 사고로는 억울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기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데 비해서 미국적인 사고로는 억울해 이런 감정 표현 단어보다는 내가 안 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I didn't do it. It's not fair.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억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Did you clear your name?
I'm still working on it. This is not fair. I'm innocent. I didn't do it. It wasn't me.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제가 좌한에게 Did you clear your name? 누명 벗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Clear one's name, 누명을 벗다, 결백을 증명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름을 씻는다는 말이니까 누명 벗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Did you clear your name? 억울한 누명을 쓴 좌한이 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It's not fair.
불공평합니다.
It's unfair.
나는 결백합니다.
I'm innocent.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I didn't do it.
내가 아니었습니다.
It wasn't me.
내가 뭘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나요?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그럼 끝으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말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e whole story. Are you okay?
I'm being falsely accused.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I won't sit back and take it.
I'm with you.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말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공평하지 않아요. It's not fair. 불공평합니다. It's unfair. 나는 결백합니다. I'm innocent. 억울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